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활동은 일정하고 기성품화되어 있다. 상투적 생활의 그물에 걸린 인간이 어떻게 자신이 인간이고 특이한 개인이며 단 한 번에 살아갈 기회를 갖게 된 자임을 깨달을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구입니다. 아, 이렇게 기성화된 정말 공장에서 떡같이 다 찍어낸 것 같은 이렇게 틀에 박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를 찾을 수가 있나. 예. 뭔가 좀 기발한 뭘 나를 찾아내야 될 텐데.
그걸 찾아가는 방법.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에리 프롬의 책을 네. 읽어가고 있는 중이죠.
네.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길 안내 우리 구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네. 유료 문자 샵 1045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입니다. 예술공장 쇼의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첫 곡 비틀즈입니다. Love Me Do.
사랑에 대한 개인적 궁금증 때문에 펼쳤다가 인간에 대한 질문과 답에 도달하게 되는 책,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1월 30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4시에 딱 출발을 하면서 저희와 똑같이 출발한 게 있어요.
나로 발사됐다면서요?
네. 네.
가서 뭔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성공적으로 네.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네.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난 철이 들들어가지고 난 어른 아닌 것 같아.
아니 남자들은 이상하더라고요. 문철 씨도 잘 들어봐요.
네?
내가 뭐 훈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왜 남자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난 철이 안 들었어를 아주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책임지기 싫어서?
난
진짜?
난 진짜인 것 같아. 난 진짜 뭘 좀 미진한 것 같아.
싫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자기에게 자기 그 겸손과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너무 길어. 어른이 아니야.
저는 아니야, 아직 애기야. 어른이 아니에요.
나는 생각해. 그럼 언제 어른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모든 남자들이 다 애기래요.
어른이 뭐라고 얘기해도 잘 모르겠는데 어른이 뭔가요?
어른이 뭘까요, 선생님? 어른이 뭘까?
어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애기를 키울 수 있으면 어른인 것 같아. 애기를 키울 수 있는 거.
그런 말을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요.
아, 이게 뭐, 네. 그, 자기 삶도 잘 못 꾸려가는데, 또 네.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랬을 때,
네.
아, 전전긍긍이죠. 이거 어떻게 키워야지 잘 키우는 걸까?
예. 아이, 오늘은 왠지 구선생님 애기한테 어른 얘기를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애기한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요? 문자로 이거 받아볼까요, 선생님?
아, 응? 어떨 때 우리는 예,
어른이 된 것 같은 거.
예, 괜찮죠.
예. 예. 여러분들, 내가 어떤 때 어른이라고 느껴질까? 또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생방송입니다. 소개 많이 해드릴 테니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이용하실 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아, 정답이 아니라 어른이 언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퀴즈도 함께 내드릴게요. 에리 프롬은 모든 사랑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능력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보기 1번 존경, 2번 외경,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을 뭐라고 할까요? 보기 1번은 존경, 2번은 외경입니다. 역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어른이라고 느꼈는지 또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것인지 함께 문자의 주제도 던져드렸으니까 같이 올려주세요. 오늘은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낭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은 주는 거라고 배웠어요. 저희가 에리 프롬한테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일까 참 궁금합니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고 하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 등이다. 사랑에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지 않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우리는 강력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동물이나 꽃에 대한 사랑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사람은 자신의 노동의 대상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일하기 마련이다. 보호와 관심에는 사랑의 또 하나의 측면, 곧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은 책임이 흔히 의무, 곧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은 그 참된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이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어머니와 자식 관계에서 이러한 책임은 주로 신체적 욕구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다. 어른 사이의 사랑에서 책임은 주로 상대방의 정신적 요구와 관련된다. 만일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외경은 아니다. 존경은 이 말의 어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이와 같이 존경은 착취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또는 그녀와 일체감을 느끼지만 이는 있는 그대로의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독립을 성취할 때에만 다시 말하면 목발 없이 곧 남을 지배하거나 착취하지 않아도 서서 걸을 수 있을 때에만 존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존경은 오직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될 수 있다. 프랑스의 옛 노래처럼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며 결코 지배의 소산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호와 책임은 지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일 것이다. 지식은 관심에 의해 동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것이다. 지식에는 여러 층이 있다. 사랑의 한 측면인 지식은 주변에 머물지 않고 핵심으로 파고드는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예컨대 나는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는 것을 그가 그런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화를 냈다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그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가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으며 외로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의 노여움이 더욱 깊은 어떤 것의 나타남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를 근심하고 당황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화를 낸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로워하는 사람으로서 보게 된다.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에 대해서 낭독을 들어본 건데요. 보호와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이때 정말 사랑이란 걸 느낄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제 네. 사랑의 몇 가지 본질적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보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운철 씨 읽은 예문에서 보듯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네. 무기력한 상태에서 따뜻함과 음식과 부드러움을 주는 거죠. 네.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주게 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예.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니 그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예. 때때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또는 동료로서 아니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아니면 같은 인류로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느껴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책임감이 없이는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운철 씨가 낭독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그 미혼모들 있잖아요, 선생님. 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뭐 10대에서도 미혼모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 그 10대에서 정신적인 성장이 이렇게 완전히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어렵죠. 어려운 예.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혼모들 중에서도요. 보호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황스러운 상황 예. 속에서 커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크면서 뭔가 사랑을 배워서 사랑에 시달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속에서 배움을 통해서 사랑을 익혀가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들어서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책임지고 또 미혼모가 아이를 안고 가려는 거 보면 굉장히 대견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 없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을 잘 아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제 에리 프롬은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뭐 책을 읽어서 얻은 지식이 아니고
예.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걸 알고 있나,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하지 않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 그걸 내가 알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 나가 같이 이제 들여다보는 이런 네.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주 깊이 들어간 지식을 의미하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랑에 무슨 뭐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 이건가 했는데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자기도 모르는 상대방 그 자신도 모르는 것들을
네.
이제 찾아주고 발견해 주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참 많이 깊숙이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에리 프롬이 그 비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지만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자신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를 알고 있지만 그들을 전부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사물이 아니고 우리의 동료들도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또는 다른 사람의 존재 깊이에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식의 목표는 더욱 멀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영혼의 비밀에 곧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핵심에 침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비밀을 아는 한 가지 방법, 절망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그를 사물, 우리의 사물, 우리의 소유물로 바꿔놓는 힘으로부터 생기는 방법이다. 인간의 비밀을 알려는 이와 같은 시도의 궁극적 단계는 극단적인 가학성 음란증, 곧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해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강요하는 욕망과 능력이다. 깊고 강렬한 잔인성과 파괴욕의 본질적인 동기는 인간의, 그의, 따라서 우리 자신의 비밀에 침투하려는 이러한 갈망에 있다. 흔히 우리는 어린이에게서 지식에 이르는 이 길을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어린이는 어떤 것을 알기 위해 분해하고 해체한다. 또는 동물을 해부하기도 한다. 나비를 알기 위해, 나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잔인하게 날개를 잡아뜯는다. 이러한 잔인성의 동기는 더욱 깊은 것, 곧 사물과 생명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소망에 있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길은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것이고, 이러한 침투를 통해 알려고 하는 나의 욕망은 합일에 의해 만족을 얻는다. 융합하는 행위를 통해 나는 당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모든 사람을 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인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사고가 제시하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빌의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가학성 음란증의 동기는 이러한 비밀을 알려는 소망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무지하다. 다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더라도 내가 한 일은 그를 파괴한 것뿐이다. 사랑은 지식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며, 사랑은 하빌의 행위를 통해 나의 물음에 대답한다. 사랑하는, 곧 나 자신을 주는 행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투하는 행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아내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우리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인간을 발견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 동료를 알려고 하는 갈망은 델포의 신전에 새겨져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모토에 표현되어 있다. 이 모토는 모든 심리학에서 주요 동기가 된다. 그러나 이 욕망이 인간의 모든 것, 곧 인간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알려는 것이란, 이 욕망은 평범한 종류의 지식, 곧 사고에만 의존하는 지식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가령 우리가 우리 자신을 1,000배쯤 더 잘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근저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의 동료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수수께끼인 것처럼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언제나 수수께끼다.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행위에 있다. 이 행위는 사상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한다. 사랑의 행위는 대담하게 합일의 경험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를 통한 지식, 곧 심리학적 지식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다른 사람의 실상을 보려면, 즉 내가 그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 곧 불합리하게 일그러진 상을 극복하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인간을 객관적으로 알게 될 때에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 본질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비밀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그 사람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나요? 사랑이?
사랑은 이제 당연히 알아낼 수 있죠. 자기를 줌으로 해서 자기를 네. 발견하고 예. 상대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가학성 음란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메소키즘이죠. 네. 세디즘이죠. 예. 세디즘인데 이거는 상대방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자연의 비밀 중에 나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나비 날개를 찢는다든가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던져줌으로 해서 나를 알고 나하고 동일한 인간의 조건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그래서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가학성 음란증이라는 거는 상대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정보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거죠.
상대를 비밀을 장악함으로 해서 그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들 나로호 발사 성공이래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성공한 거 맞아요?
야,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이제
케이크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올라간 건데 가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이제 봐야겠죠.
잘 돼. 오늘 느낌이 좋아. 내가 꿈자리가 괜찮았어.
꿈자리가 그 별자리였나 봐.
맞아요. 스타가 떠 있었어.
저런.
하늘에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스타들이 다 떠 있었어. 맞아요. 나로호 때문에 그랬나? 자, 여러분들의 사연 잠깐 소개해두고 넘어갈게요. 김정현님 사연 운철 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현님은 잔소리 들을 짓을 안 하고 자기를 잘 알아서 척척하면 어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른이 되기가 힘든가 봐요. 잔소리 들을 짓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100번을 가르쳐줘도 못해요. 우린 못해.
우리 김정현 씨는 여성이신 것 같죠? 남자이면서 썼나요?
전설적으로 아니 무슨 남자들이 어른이 되기가 힘든가 봐요. 글쎄요, 김정현님 남자분 같아요.
스스로 반성한 건지.
자, 8850님 아이들의 잠을 깨우는 사람이라고 해밍웨이의 작품에서 읽었는데 동의합니다 하셨어요. 아이들의 잠을 깨우는 사람.
또 9927님
어른은 하고 싶은 것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의 솔선이 되어야 해서 참거든요.
참는 거.
게임 하셔도 되지 않나. 괜찮은데. 나쁜 거 아닌데.
아니죠.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계속 게임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자제시키는 게 엄마 아빠인데.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주는 신앙의 성숙이다.
사육공부님. 네.
처음으로 아저씨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니 그럼 사육공구님 저는 저 슈퍼 가면 아줌마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딱 쳐다보면 나도 어른이 됐다는 거네.
근데 제 아저씨를
앞으로 그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도끼 눈을 뜨지 않고 쳐다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시작인 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를 그 영화배우 원빈이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는 아저씨라는 말 들어도 이렇게 뿌듯할 때가 많아요. 그치? 나도 널 보호해줄 수 있는 아저씨란다. 뭐 이런 그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죠.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에리 프롬은 모든 사랑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능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1번 존경, 2번 외경.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 보내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문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는 내가 어른이 됐다고 느낀 것은 언제인가. 그리고 누군가를 보고 아, 쟤 어른스럽다. 이제 그 어렸던 구본형이 아니구나. 이제 어른 구본형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은 언제일까요? 역시 휴대폰 이용하실 때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이니까요. 소개 많이 해드릴 테니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십시오. 자, 노래 듣고 옵니다. Dusty Springfield입니다. The Look of Love.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일기를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사흘째죠. 사랑의 기술 함께한 시간이.
세 번째죠. 네.
기술이 많이 늘으셨나? 이거 테크닉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건 네. 이제 듣고 읽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실습해야 되니까.
예. 자, 저희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반디의 윤행순님께서는요, 저는 큰 아이를 낳아서 딱 눕혀놨는데, 참 내 자신이 대견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낳았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같이 크고 있었어요. 제 큰아이가 중3이 되었는데 저도 중3만큼 컸어요.
참 말 좋다.
그랬네. 네. 그리고 이혜전님께서는 오늘 저희 남편은 파프리카가 먹기 싫다면서 오만 짜증을 막 뿌리더라고요. 먹고 싶지 않은 건 권하지 말라나요? 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이혜전님 남편 되시는 분 주는 대로 드셔야 되는데.
무섭다.
남자는 그냥 평생인 것, 평생 애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진짜 저 아내분이 파프리카 몸에도 좋은 거예요. 비타민C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먹기 싫잖아요.
주는 대로 먹으라니까.
먹기 싫어요.
그러다가 몸에 좋은 거 하나도 못 얻어먹어요. 안 된다니까. 선생님 먹기 싫은 거 있어요?
나 뭘...
잘 안 먹는 거.
잘 안 먹고 싶은데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 거. 뭐 이런 그런
뭐
건 있어요?
있어요. 뭐요?
아니, 근데 다 잊어먹었어. 이제 다 이제 그 우리 시구 씨 얘기대로 주는 대로 난 다 먹기 때문에.
그럼요. 주는 대로 다 드셔야 돼요.
옛날에 나도 버텼는데.
이젠 버틸 힘도 없으시구나.
이때 어른이 된 것 같아. 주는 대로 다
그럴
먹을
수
때.
있죠.
그러니까 여기 5486님이 네.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네. 멋진 이야기인 것 같아. 철없는 시절 아버지께 들었던 잔소리가 이해될 때. 그리고 우리 늙은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질 때. 이때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 때. 그래서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자, 저희 다시 책 속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라이너 풍크 박사, 그러니까 에리 프롬의 조수로 있었던, 네, 그분이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예, 에리 프롬에 대한 얘기였죠. 자세하게 그렇죠.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저희가
시작할 때 우리 이제 그 얘기 했었죠.
네, 네. 그렇다면은 에리 프롬은 이제 정신 분석 학자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요?
자비로운 운명이 어머니로부터 곧 자궁 내 존재로부터의 분리에서 생기는 불안을 알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느낄 것이다. 태어난 후에도 갓난아이는 탄생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 갓난아이는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며 자기 밖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한다. 갓난아이가 적극적으로 느끼는 자극은 따뜻함과 음식뿐이지만 따뜻함과 음식을 그 근원, 곧 어머니와 구별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따뜻함이고 어머니는 음식이며 어머니는 만족과 안전의 유쾌한 상태다. 이 상태는 프로이트의 용어를 사용하면 자아 도취 상태다. 사람과 사물 등 외부의 실재는 신체의 내적 상태를 만족시키든가 또는 신체의 내적 상태를 실망시키든가 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현실적인 것은 내부에 있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밖에 있는 것은 나의 욕구라는 관점에서만 현실적이다.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된다. 젖을 먹는 데서 얻는 만족은 젖꼭지와 구별되고 어머니의 가슴은 어머니와 구별된다. 마침내 어린아이는 갈증, 만족을 주는 젖, 가슴, 어머니를 각기 다른 실제로서 경험한다. 어린아이는 다른 많은 사물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서 곧 스스로의 존재를 갖는 것으로서 지각할 줄 알게 된다. 이때는 이 사물들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배운다. 동시에 이 사물들을 다룰 줄 알게 된다. 불은 뜨겁고 고통스러우며 어머니의 몸은 따뜻하고 유쾌하며 나무는 단단하고 무거우며 종이는 가볍고 찢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어린아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배운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는 웃을 것이고 내가 울면 어머니는 나를 안아줄 것이며 내가 배변을 하면 어머니는 칭찬해 주리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결정되고 통합되어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이 된다. 나는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아름답고 칭찬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어머니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는 현재의 나로서 사랑받는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리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경험은 수동적인 경험이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현재의 상태, 곧 어머니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복이고 평화이며 획득할 필요도 보상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의 무조건적 성질에도 역시 부정적 측면이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답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획득될 수도, 만들어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없다면 그것은 마치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다. 어머니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8살 반부터 10살 이전의 대부분의 아동들에게는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랑받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문제이다. 이 연령까지의 아동은 아직 사랑할 줄 모른다. 사랑받는 경우 기쁘고 즐겁게 반응할 뿐이다. 아동 발달의 이 단계에서 아동의 심상에는 새로운 요인, 곧 자신의 행위로서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새로운 감정적 요인이 생긴다. 처음으로 어린이는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주려는, 무엇이든 만들어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이의 생활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관념은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 성숙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마침내 어린이는 이제 젊은이가 되어 자기 본위성, 곧 다른 사람들을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극복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들어봤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인데 이렇게 무조건적이다 보면은 아닌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보일 건데.
이제 그 분리돼야 될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지만
네.
본인이 상대적으로 어머니께 해줘야 될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예. 받기만 하게 돼 있는 일방적인 사랑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죠. 만일에 어른이 된다고 하는 아주 좋은 정의가 있다면
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이때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그게 성숙한 사랑이 맞네. 주는 사랑. 남자분들 대부분 보면 참 엄마 닮은 여자, 엄마 성격 비슷한 여자 참 많이 좋아하죠. 선호하죠.
네, 예.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무조건적인 사랑, 그때 느꼈던 그 그것, 평화 네. 그거를 결혼한 후에도 얻으려고 네. 많이 이제 기대하는데 이게 이제 자도취적 사랑이고 사이비 사랑이라는 겁니다.
천만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 아내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아이, 그럼요. 네. 그럼 아버지는 언제 나와요? 아빠?
아버지는 이제 네. 나이가 좀 들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부터
네.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네. 이때는 네가 잘하면 내 명령에 따르면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에 따르면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야. 아, 그러면 난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 재산을 너에게 양도할 것이고 내 권리를 너한테 줄 거야. 그러나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라져야 돼. 근데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형제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문화가 강한 이러한 종교나 문화 속에서는 경쟁적일 네.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조차도.
그렇네요. 아버지가 많이 가지면 더할 텐데 많이 갖고 있었으면.
그렇죠. 그쵸? 그럼 치열하죠.
우리 집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연 소개 잠깐 해주고 넘어갈게요. 5785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넌 어른이 되려면은 50년은 더 있어야 돼. 이 말이 2년 전쯤 하신 말씀인데요. 전 아직 어른이 되려면 그럼 48년 더 남았어요. 글쎄요. 48년 후에도 어른이 되실 수 있을지.
지금 몇 살이실까?
그럴까요? 그러게요. 참. 김혜영님. 예전엔요 누가 짜장면 먹자고 하면 마냥 좋았는데 이제는 짜장면 먹자고 하면은 몸에 좋지도 않고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짜장면 싫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까요? 아 몸에 좋은 거 찾게 될 때
네, 어른이다.
요거는 좀 내가 나이 먹었다고 느낄 때 요 주제하고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난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영양제 같은 거 찾을 때 내가 나이 먹었다고 느껴지던데. 자,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 받아볼게요. 자, 다음 낭독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주 다르다. 어머니는 우리를 탄생시킨 고향이고 어머니는 자연이고 대지이고 태양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자연적 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생후 몇 년 동안은 어린아이와 거의 관련이 없고 이 초기 단계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은 어머니의 중요성과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연적 세계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인간 존재의 다른 극, 곧 사상, 인공적 사물, 법률과 질서, 훈련, 여행과 모험 등의 세계를 대표한다.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에게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지시해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적, 경제적 발달과 관련된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유재산이 성립되고 사유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재산을 남겨줄 만한 아들을 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후계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아들, 자신과 가장 많이 닮았고 따라서 가장 좋아하게 된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원칙은 너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너는 네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조건부 사랑에서도 우리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답을 바라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랑을 잃게 된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의 소극적 측면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에는 복종은 주요한 덕이고 불복종은 중요한 죄라는 사실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그 벌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된다. 적극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는 않다.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는 어린아이 자신의 욕구와 일치한다. 갓난아이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 6살 이후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권위와 지도가 필요해지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특별한 사회가 던져주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상적인 경우에 어머니의 사랑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무력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삶에 대한 신념을 갖고 지나친 걱정을 해서는 안 되며 어머니의 걱정이 어린아이에게 전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생애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원칙과 기대로 인도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협적이고 권위적이기보다는 참을성이 있고 관대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켜야 하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는 어머니다운 그리고 아버지다운 양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어머니다운 양심은 어떠한 악행이나 범죄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 너의 삶과 행복에 대한 나의 소망을 빼앗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아버지다운 양심은 네가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네 잘못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내 마음에 들고 싶다면 너는 너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엄마를 더 좋아하나요?
이제 뭐 그 초기적 단계, 네. 유아적 단계, 자아도취적 단계 뭐 이럴 때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편하죠.
예.
그러나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됐을 때는 에리 프롬이 이제 우리 운철 씨 읽어준 마지막 문장 아주 아름답고 네. 멋진 문장이죠. 성숙한 사람은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다. 네. 이거는 네네. 정말 이제 그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의 인생을 초기에 지배했었죠.
네.
그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 그 모범 속에서 자기의 세상을 살기 시작했는데
네.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의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체득한 어머니의 모성,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부성, 조건부적인 사랑이지만 거기에는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를 같이 자기 안에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책 속에 들어있네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꼭 이거를 해줬으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참 이해를 못하겠다. 다른 아빠들도 그럴까? 저 한번 이렇게 다른 아빠들도 이렇게 끼웃끼웃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에리 프롬이 아빠와 엄마라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 두 개를 이제 같이 가져와서 내 안에서 예. 종합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 시구 씨한테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 굉장히 예. 좋은 책 할 것 같아.
저는
부모를 이해하고 예. 또 훌륭한 이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사랑의 테크닉도 갖고
아유 꼭 한마디 더 붙여요. 우리 구선생님 말에 어떤 기가 가득 실려져 있으면은 제가 오래 시집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또 아닐 수도 있고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운철님
4672님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하셨어요. 조명선님, 네.
저기 그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난 이제 고아야. 그러면서 막 네. 울어요. 네. 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때 어른이 됐다고 느끼는 걸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 왜 가슴이 짠해.
조명선님, 네. 네. 보통 어른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잔소리하는데
네.
가끔씩 아이를 보고 있으면은 어른보다 마음이 더 어른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아름다워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예. 어른은 좀 때가 묻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아이들의 말에 비수가 꽂혀 있을 때도 있어요. 아빠 이러면 안 되잖아. 네. 엄마 왜 그랬어? 이러면 아이한테 배우는 점도 많죠.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신지요. 참 궁금하네요.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꼭 똑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두 분이 계신지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사랑의 기술 이어집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한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린스,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문예출판사에서 사랑의 기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 돋아있는 새 삶을 발견할 종합 퍼포먼스 쇼, 예술공장쇼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
네.
사랑에 꼭 필요하죠. 네. 존경입니다.
존경. 나에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사랑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퀴즈 당첨되신 분들 김종현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8850님 5486님 세 분 홈피 게시판에 찾아오셔서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온철 씨.
네.
오늘 끝곡이요.
네.
스위스어로의 사랑해래요.
네.
네. 사랑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낭독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 인사드릴게요.
예.
네. 마지막 곡 스위스어로 사랑해 들으시면서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